자,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참 짧은 시간이지만 참 우리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주시고 또 이 성경을 같이 공부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와 또한 지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하는 자들과 자와 또 듣는 자들을 마음을 연결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에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참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심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 유다 왕국 멸망기 참고 자료로 해서 뒤에 놨는데 지난 시간에 드렸던 것과 좀 겹치는 부분인데 순서가 조금 바뀌기도 했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요거 성경 공부해 나가는 그 진도에 맞춰서 매주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챕터 2까지 인쇄를 해드렸는데 요게 끝나는 대로 이렇게 뒤에 배치를 할 테니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거 두 번째 페이지 있잖아요. 두 번째 페이지 그 유다 왕국의 멸망에서 요 밑에 지도 있는 이 페이지를 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장으로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전 586년이에요. 586년. 이 586년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86. 유다가 언제 망했다? 아, 주전 586년. 요거는 기억을 해 두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니엘 때 이렇게 계산을 해서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또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니엘의 그 70주 그 있잖아요. 거기도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5장이에요. 열왕기하의 맨 마지막 장인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참고로 지금 이 유다 왕국 멸망기에 대해서는 먼저 열왕기하 25장에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장면을 먼저 살펴보고 그 뒤에 한 100년 정도 앞선 시대인 히스기야 시대로 가서 쭉 다시 이 멸망 시기로 다시 한 네 달 후에 다시 올 예정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9년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에요. 유다 왕 시드기야 제9년 10월 10일에 바빌론의 왕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공성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1절에 그렇게 써 있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맞습니다. 지난주에 한 형제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이 바로 이 왕이에요.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는 주전 588년 1월이었어요. 1월. 주전 588년 1월이었어요. 멸망은 586년이었는데 지금 한 1년 반 정도 전 일이에요. 1월에 한겨울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 때 젊었을 때부터 전쟁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밑에서 이제 장군으로서 여러 곳에 그 전쟁에 참가를 했었고 상당한 공을 세우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아시리아가 멸망한 이후에 이 바빌론이 이 중근동에 아주 강력한 제국으로 떠오르고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능력에 힘입었었어요. 왕자 시절부터 지금까지 약 20여 년 동안 여러 차례 동방 원정을 성공시켜서 이 유다를 제외하고 시리아, 사마리아, 페니키아 등의 많은 나라들을 편입시켰습니다. 그거 자체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리아가 이미 나라들을 점령을 한 상태였고 아시리아의 힘이 그 급속히 약화됐던 이 시기를 느부갓네살이 다 바빌론으로 편입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강대국이었던 이집트까지도 완전히 힘으로 제압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지금 588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처음 온 게 아니었어요. 이 예루살렘을 저 말이 꼬여요. 벌써 이번이 세 번째 포위였습니다. 그 참고자료 첫 번째 보시면 바빌론의 유다 침략 및 포로 그림 1-1로 돼 있죠.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세번다 느부갓네살이 했던 거예요. 1차가 주전 605년에 있었던 일이었고, 주전 605년이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갈그미스 전투라고 아시리아와 바빌론이 크게 싸워서 이제 바빌론이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아시리아는 완전히 쇠락하고 바빌론이 떠오르던 그 해에 그 갈그미스 전투가 그 사마리아 유다 그 위쪽 지역인데 거기서 전쟁을 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켰고요. 이때 예루살렘에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이때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다니엘이 이때 한 10대 후반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진수는 이제 20대인가요? 10대 후반에 다니엘이 요때 이제 그 바빌론 궁전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로부터 한몇년 뒤죠? 한 8년, 9년 뒤에 주전 597년에 8년 뒤네요. 2차 예루살렘 그 포위가 있었고 이때도 함락이 됐었어요. 이때는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잡혀갔습니다. 왕이 잡혀갔고 여호야긴은 왕이 된지 3개월 만에 붙잡혀서 평생 바벨론 궁전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2차 때에 끌려갔던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그 아래쪽에 에스겔 선지자 써 있죠. 에스겔이 이때 잡혀가서 그 바빌론의 강가, 그발 강가에 이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과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박성 형제님이 카톡에 공유해 주셨던 저도 그 노래를 듣고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있고 그게 정말 그 내용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슬픈 노래가 그렇게 경쾌한 노래인지는 몰랐었어요.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예, 그 바빌론 강가에서 그 노래가 배경이 요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3차인데, 느부갓네살도 이제 왕이 된지 20년 정도 됐어요. 20년 정도 됐고, 이제는 아예 그냥 멸망을 시키기로, 이게 도저히 안 되죠. 한두 번도 아니고, 멸망을 시키기로 작정을 했고, 3차, 이 예루살렘의 공격 당시에는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포함해서 왕자들과 기술자들을 다 잡아갔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층민들, 농사, 뭐, 이렇게, 뭐죠, 포도원 짓는 정도, 그 정도 사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 지금 유다왕 시드기야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사람이었어요. 2차 함락 당시에 여호야긴을 사로잡아갔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을 사로잡고 데려가고 그빈 자리에 이그 당시에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던 이 지금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유명한 대언자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하고 또 백성들에게 이제 이집트를 신뢰하지 말고 바빌론에게 충성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을 사용을 하셔서 이 유다를 징벌하시고 이 유다의 배반과 당시에 그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하고 있던 그 수많은 것들을 우상 숭배들을 징벌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과 또 귀족들, 이 백성들은 이제 세상적으로 판단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 아주 가까운 곳에 이집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집트의 압력이 계속됐고, 그다음에 근처에 있던 작은 나라들인 두로와 암몬에는 친이집트 정권이 세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바빌론 사이에서 크고 작은 전투가 계속됐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시대가 많이 지나서 이렇게 역사를 조명해 봤을 때, 이집트는 쇠락했고, 바빌론이 뜨고 있었던 시대지만, 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보다 보면 우리의 이 인생의 시각은 아주 짧아서 이 사람들도 당시에 이집트가 우월한지 바빌론이 우세한지를 잘 몰랐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집트에 한번 이기면 이집트에 붙었다. 바빌론이 한번 이기면 바빌론에 붙었다.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처음에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빌론을 이제 잘 붙들고 있다가 또 자기가 그 왕이 된게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 덕분이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집트가 조금 더 강성한 것처럼 보였던 그것으로 인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당시에 가나안 국가들의 정치적인 그 소용돌이가 이집트로 편중되는 거였어요. 거기에 휩싸여서 결국에 바빌론을 배반하고 이집트 편에 서서 그반 바빌론 연맹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아, 예, 안 되겠다. 이제 그냥 아예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독립국가를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먹고 마음을 먹고 대군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을 침범을 해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도시들을 장악한 뒤에 장악했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가끔 뭐 모르겠네요. 저도 예전에 이제 영화 같은 걸 보면 전쟁이란 게 상당히 잔인하고 하잖아요.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유다를 그냥 가서 우리 땅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다 죽이고 불태우고 아주 폐허가 됐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살수 없을 만큼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1-2를 보시면 아벡이라는 곳에서부터 위에서 내려와서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에 예루살렘이 여기예요. 다른 지역부터 다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만 남게 되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지만 천의 요새였던 예루살렘이었어요. 그쵸? 히스기야가 땅굴까지 그 실로암 구해가지고 잘도 해놨죠. 하지만 이제 식량이 완전히 바닥이 났고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도 벌어졌습니다. 한 2년 반에 걸친 장기 포위 끝에 예루살렘은 이제 예레미야의 말대로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 날, 지금 요 말씀이 그 열왕기하 25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 날, 이게 이제 오늘날 달력으로는, 7월이에요, 7월. 7월 한여름에 결국에 함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함락되기 며칠 전에 시드기야는 이제 귀족들 몇명 데리고 아들들 몇명 데리고 살아보려고 예루살렘 성을 야밤에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쳤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처 그 여리고 근처에서 붙잡혀서 림나에 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뭐죠? 지휘 본부에 끌려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리고가 여기고요. 여기가 예루살렘, 여리고 여기까지 도망갔다 바로 여기서 잡혔어요. 그래서 요 위쪽에 있는 그 림나에서 시드기야 왕이 이제 그 같이 탈출했던 아들들과 신하들 데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유다의 20번째 왕이자 마지막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는 자기 아들들, 왕자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 자기 아들들이 딱 죽는 걸 보고 나서 눈이 뽑혔어요. 지금 5절에서 7절 말씀하는 거예요. 아, 이걸 봤을 때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그 슬픔이 저는 좀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서 마지막으로 본게 자기 아들들이 잔인하게 칼로 살해를 당하는 그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빌론으로 붙잡혀 갔습니다. 바빌론에는 자기 바로 앞에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이미 잡혀 있었어요. 거기에 시드기야도 잡혀갔는데 그래도 여호야긴은 그냥 3개월 만에 문 열고 어쨌든 느부갓네살한테 크게 저항 없이 항복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잘 살고 있었어요. 시드기야는 극렬하게 저항을 하다가 잡혀갔기 때문에 아주 대우가 열악했습니다. 멸망을 당한 지 두 달 후에 느부갓네살 휘하의 장군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와서 예루살렘에 불을 지르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유다 왕국의 역사는 이렇게 주전 586년에 막을 내렸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 이후에 저항을 변변치 않게 하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살해당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상당수의 백성들이 여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층민을 제외한 대부분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또 잡혀갔습니다. 대부분 왕족과 귀족들 그리고 기술자들로서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어쨌든 기술도 있었고 말도 잘했고 이 당시에 국제어였던 아시리아어에도 능숙했기 때문에 이들은 바벨론 사회에 빠르게 흡수되었지만 그래도 참 이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성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민족적인 정체성은 잃지 않았어요. 장로 제도도 유지했고 자신들의 족보도 간직했고 유대인으로서의 다양한 예식과 할례, 그다음에 안식일, 성수 이런 것들을 다 준수하고 어쨌든 모세 율법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적인 상태가 뭐 어디 갔겠어요. 영적인 상태는 여전히 매우 나빠서 에스겔 대언자는 바빌론에 형성된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도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와 악을 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언자였던 에스겔은 11년 전에 먼저 잡혀갔었잖아요. 11년 전에 잡혀갔었는데 잡혀가서 그 바빌론 강가, 그발 강가에 머물면서 그 바빌론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에게도 계속 경고를 했고 편지를 써서 유대에도 직접 보내서 바빌론에 항복하라, 더 이상 저항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했어요. 이스라엘 그 유다 밖에서. 그랬는데 이제 이 시간이 되자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이제 11년 정도 지나서 다시 또 포로들이 다 잡혀온 거고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 이번에 이런 말을 듣고 에스겔은 정말 그 많은 그 슬픔이 있었던 대언자였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이 아니라 이제 시기가 되면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들도 이 시기에 맞는 말씀들 제가 계속 이렇게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요즘에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같이 읽고 있습니다. 유다가 함락되고 백성들이 끌려가는 와중에 요때에 아까 그 이 멸망기에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대언자는 에스겔이었고요. 이스라엘 안에서 대언했던 사람은 예레미야였죠. 이 예레미야도 전쟁 포로가 되었어요. 어쨌든 같이 붙잡혔죠. 그래서 전쟁 포로가 되어서 라마까지 끌려갔습니다. 이건 이제 예레미야 40장에 나와 있어요. 그곳에서 느부사라다는 이 얘기를 들었어요. 예레미야가 전쟁 중에 백성들에게 바빌론에게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 40장 말씀입니다. 느부사라단 입장에서는 아유 기특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혹시 원하면 바빌론으로 가서 여생을 아주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아파트도 주고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사라단 입장에서는 이 예레미야가 이제 이 멸망한 나라를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 백성들을 어쨌든 또 이렇게 끌고 와야 되는데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저항이 많은 반역을 많이 하는 이 유대인들을 통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유다는 전체 지역이 다 황폐화되어서 경제적으로도 먹고 살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정치적으로는 이 바벨론의 공포 통치하에 무기력했고 또 영적으로도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바빌론 사람들의 제안을 거부하고 유다에 남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했는데 그로부터 134년이 흐른 586년에 남왕국 유다 역시 멸망을 하면서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림 1-3을 보시면 간략한 왕국의 연대에서 제가 구글을 찾아보다가 이게 제일 낫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주전 1050년에 사울이 왕이 되었고요. 사울, 다윗, 솔로몬이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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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년에 걸쳐서 통일왕국 시대를 이렇게 있었고요. 주전 930년에 솔로몬이 죽으면서 유다와 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고,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을 당했고, 지금 586년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왕국이 분열된 이후로는 345년, 그리고 처음에 사울 왕으로부터는 464년 만의 일입니다. 하나의 그 인간의 시도가 또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왕을 갖기를 원했던 시대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박노차 형제님이 그 사무엘상 쪽 지난 지가 한참 됐는데, 사무엘기상 8장 5절을 보시면, 제가 뒷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원했어요. 당신은 늙었고, 사무엘,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로 걷지 아니하니, 모든 민족들과 같이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무엘기상 8장 7, 8절 쭉, 근데 맨 뒤쪽에, 8절 뒤쪽에 보시면, 사무엘에게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일로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 같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인 자신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이집트에서 건져주시고, 또 많은 사사들을 통해 주변 민족들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예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이것도 반역이었습니다. 초대왕 사울 시절에 이스라엘의 군대는 변변한 철제 무기도 제대로 없었어요. 언제였죠?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였나 요나단이 그 자기 병기 드는 자와 넘어갈 때 그 전쟁 기억하세요? 그때 칼인가요? 그 철제 무기를 들고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요나단하고 에? 요나단의 병기 든 자가 들고 있었고요. 예, 보좌가, 예, 그리고 사울 왕, 그렇게 두 사람만 철제 무기를 갖고 있을 정도로 형편없던 이스라엘 군대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다라는 그 호칭을 들었잖아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당시 중근동의 최강국으로 이제 이끌어 올렸고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어요. 460여 년에 걸친 이스라엘 왕국은 초기였던 그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80년만 번성했을 뿐 그 뒤로는 계속 내리막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나라는 쇠퇴뿐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다 왕국은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유다 그 예루살렘 안에 있던 성전이었어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의 함락과 함께 이 당시에 360년간 서 있던 솔로몬의 성전도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금, 은, 롯 이런 걸로 만들어진 집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벨론으로 모두 다 옮겨졌습니다. 요거 이제 열왕기하 25장 13, 17절 말씀이에요. 성전의 보물들은 사실 이때로부터 한 11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의 2차 침공 당시에도 한번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 열왕기하 24장 13절에 가져갔다라는 말씀이 되어 있어요. 성전뿐만 아니라 궁궐에 있는 그 왕 집의 보물도 함께 약탈을 당했습니다. 이때 여호야긴 왕은 포로가 돼서 바빌론으로 잡혀가고, 이때 바로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던 건데요. 이 2차 포로 때 잡혀갔던 유명한 사람이 에스겔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에스겔만큼 유명하진 않아요. 누군지 혹시 아세요? 쟤 여기 써 있나? 여긴 없네. 정확히 성경에 딱 기록된 건 아닌데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겔하고 같이 잡혀갔을 사람으로. 에스더의 사촌 오빠? 삼촌 아니에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 모르드개도 이 2차 포로 때 잡혀갔던 걸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2차 포로 이후에 3차 포로까지 이 마지막 11년 동안 시드기야 통치 기간이었는데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세벨이 퍼뜨린 그 가나안 종교에 푹 빠져 있었어요. 예루살렘, 심지어 성전 안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은 바빌론에서 유다의 완전한 멸망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 이 경고의 말씀 중심에는 여전히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숭배가 있었다. 그거를 해결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시드기야 통치 6년경.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통치 9년에 포위를 시작해서 11년에 이제 멸망을 당한 건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3년 전에, 불과 3년 전에, 하나님이 그 바빌론 그발 강가에 포로로 잡혀 있던 에스겔에게 그영 가운데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기적으로는 시드기야가 통치한 지 6년째였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가기 3년 전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원래 느부갓네살이 있던 그 바빌론 강가에서 붙잡혀 있던 그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영 안에서 환상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에스겔서 8장 13장에서 16장을 보시면 제가 띄엄띄엄 읽어드릴게요. 14절에 북쪽을 향한 주의 집 문의 입구에 이르셨는데 보라 거기에 여자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더라. 다시 한번 시드기야 통치 6년에 그발강가에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즘엔 이렇게 TV도 있고 이렇게 뭐죠? 우리도 미국에서 뭐 하면 다 보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일종의 근데 그런 것처럼 현장 중계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현장을 그 바빌론 강가에 있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단무스를 위하여 여자들이 슬피 울고 있었어요. 16절에 주의 집에 안뜰에 이르셨는데, 안뜰, 그림 1-4, 에스겔에 본 성전의 모습, 거기서 요 동문 쪽에 있는 데가 안뜰이에요. 안뜰에 이르셨는데, 보라, 주의 성전의 문에 주랑과 제단 사이에 25명가량이 있더라. 그들이 자기들의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게 하고, 자기들의 얼굴은 동쪽으로 향하게 한 채,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자, 요걸 보시면, 요거 있죠? 여기, 이쪽이 동쪽, 남, 북, 서, 동서, 남북, 성전이 서쪽에 있고요. 동쪽 뜰 있잖아요. 이 25명이 여기 앉아서 동쪽을 바라보고, 해가 동쪽에서 뜨고 있으니까, 그 성전은 등을 진 채, 그렇게 앉아서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어디서요? 어디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지방 구석도,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 안에서 지금 이러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울고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경배하는 모습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바빌론 종교였어요. 바빌론이 비록 예전에 아시리아에게는 조금 힘이 없을 때는 좀 짓눌리기도 하고 있었지만 중근동의 이 종교의 그 기원은 바빌론이었습니다. 이러한 의식의 제사는 갈대아 우르 이 바빌론 지역에서 인류 최초로 왕이 된 니므롯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니므롯은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 정도에 나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국인 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단무스를 위하여 울던 이 여인들은 솔로몬 성전의 북쪽 골방에 이렇게 벌거벗고 들어가서 거기 이제 제사장으로 있던 사람들이 그 방에 들어가서 선택을 해주기를 기다렸고요. 여기 보시면 그 성전의 이 위쪽에 방들이 있고 아래쪽에도 방들이 있어요. 이 방들을 이 단무스를 위하여 울던 여자들이 그렇게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태양신을 경배하던 자들이 이 신의 아들을 얻기 위해 이 여인들에게 들어갔다라고 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었는지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런 이방 종교, 특히 칼데아의 바빌론 종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두개 바빌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안티오크 하우스에서 나온 거고 히슬롭이라는 분이 쓰신 건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좀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바빌론 그발강가, 거기서는 에스겔이 우상 숭배에 대하여 이렇게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예루살렘은 주전 몇 년? 586년에 함락을 당했고 같은 시기에 성전도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 뒤에 여기 참고로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 이후에 그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해요. 그 솔로몬 성전, 지금 파괴된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고요. 제2성전은 조금 사람마다 말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이 재건축한 성전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제3성전이 이제 메시아 성전이라고 해서 뭐 유대인들 중에는 뭐 성전을 재건축하는 그 연구회도 이미 지금 결성돼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열왕기하 20장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가서 히스기야 시대 때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단계를 보았을 때, 참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여질지를 주님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참 우리 또한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참 옳지 않은 것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것들을 멈추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단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가지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유다가 멸망하고 하는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추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계획이었음을 주님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러한 과거들을 배울 때에 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고 또한 주님을 배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예배와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러한 모든 지식과 또한 교제와 찬양이 하나로 주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서 하나로 합쳐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